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 약 3시간 뒤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도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편 관련 당사국들이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가 추락해 프리고진 씨가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러시아 연방항공청을 이용해 초기 정보에 따르면 추락한 엠브라에르 135 여객기에 탑승했던 10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프리고진 씨가 승객 명단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북부 티베르 지역에 추락한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는 모스크바 쉐레메티에브 공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조종사 등 승무원 3명과 프리고진 씨를 포함한 승객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항공 당국은 추락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리고진 씨가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없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난 그 답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서 독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이후 신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열린 크름 플랫폼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불행하게도 여전히 점령하에 있는 다른 모든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크림반도도 러시아로부터 탈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크림반도를 탈환하면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점령이 종식되는 대로 여러 기업들이 크림반도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름 플랫폼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점령한 크림반도의 탈환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설립했던 국제자문기구입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크림반도는 곧 우크라이나이며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 합병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의 회복을 지원하며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학대 행위를 밝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나라의 협력체인 브릭스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6개국을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부터 4일간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관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6개의 나라를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개 나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회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정책 협력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85일 만에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하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 제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발사 후 2시간 30분 만에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2차 발사는 기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1단 로켓과 1단과 2단 연결 부위인 페어링 그리고 2단 로켓은 모두 북한이 지목한 낙하 예상 지점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24일 오전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의 낙하 지점으로 북한 남서측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합참은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 탐색과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관할에선 한국 함정이 탐색과 인양 작전을 먼 바다에선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떨어진 1단 로켓과 페어링은 한국군의 작전이 가능하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진 2단 로켓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 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비상폭발체계가 로켓이 궤도에 따라 정상 비행하지 않거나 통제가 안 될 때 안전을 위해 로켓을 폭발시키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는 비상폭발체계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발표는 발사체에 다른 문제는 없고 FTS 자체적인 결함에 따른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정 교수는 북한이 10월에 바로 3차 발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1, 2, 3단 로켓의 작동과 단 분리 등에는 문제가 없고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신을 통해 비상폭발 장치의 문제를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 발사에 의하면은 1단, 2단, 3단 다 작동을 잘 했는데 다만 비상폭발 체계라는 것이 비의도적으로 모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원래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띄고 발사해도 돼.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들로서는 이거는 사소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1단과 페어링, 2단 로켓 잔해물이 예상 낙하 지점을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비상폭발 체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정 교수는 낙하 지점이 예상 지점에서 과도하게 벗어났다면 비행 궤적이 정상을 그리지 못하고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원하는 궤도로의 발사가 불가능해지고 궤도 안정화가 어려워 비상폭발 체계를 가동해 공중폭발시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추후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진 지점을 보면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고 나니까 자동폭파장치가 작동을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위성발사 실패 시 사소한 원인이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발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2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것은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절 75주년을 앞두고 축포를 쏘아올리려는 의도였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한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과학기술을 다루는 합리적 사고가 뒤로 밀리고 기관 간 과도한 충성 경쟁이 빚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사체 쪽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사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기관도 다르고 그러면 충성 경쟁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위성은 우리 문제 없다. 사실은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죠. 그다음에 발사장은 맞춘 거잖아요. 발사체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발사체가 계속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1일 중심으로 날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날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서해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당장의 군사정찰 위성 확보보다는 발사체 발사 성공 자체에 정치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9절을 앞둔 경축 이벤트에 실패함으로써 대내외 자존심이 구겨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무기체계를 과시하려는 의도 그리고 을지 프리덤 쉴드, UFS 미한연합연습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해 향후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대미 차원에서 또는 대남 차원에서 뭔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실패함에 따라서 군사 도발 카드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카드를 더 공세적으로 펼치는 방식으로 이걸 만회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한국 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23일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행동을 삼가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시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발사 시도에 대한 세 나라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3국이 보조를 맞춰 제재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85일 만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이 북한의 새벽 도발 후 바로 당일 오전 통화한 것은 지난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즉각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 한일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북 압박수단으로 공동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6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 정책 협력을 짚어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미한일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역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며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3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간 군사 및 안보 공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미한일 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 협력,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successful summit meeting,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ng defense and security.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외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미한일, 특히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새로운 안보 체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ew security architecture that I've talked about that came out as a result of this summit and that statement, I think is going to really help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to com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 특히 북한의 힘과 억지력과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3국 정상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각한 데 주목하며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액은 약 17억 달러로 북한의 공식 무역액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를 약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last year they stole approximately $1.7 billion in cryptocurrency. That's even larger than their formal trade. So it's extremely lucrative for them. And it's a way of undermining.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간 양자 이니셔티브 그룹에 이은 일본의 참여는 대북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4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3자 실무그룹 신설 목적은 북한의 자금원을 제거해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For cyber activity by North Korea would have trouble funding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o that funding stream that comes in as a result of illicit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cyber realm, is a has got to be a critical component.
북한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 아니었다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에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 긴밀한 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구조와 은행 시스템 등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자 실무그룹이 국제사회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한일 정상이 대북 압박수단 중 하나로 3국의 공동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3국 정상은 3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정치적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민주적 정치 체제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국 정상이 진정성 있는 외교의 핵심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 3국은 단순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며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접근과 북한이 솔직하지 않은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따른 각기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미한일 3국이 이를 통합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s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North Korea has developed habits over 60 or 70 years of exploiting its own people.
다만 이 같은 노력이 6, 70년 동안 자국민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착취해온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리비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크로닌 안보석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과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비전 제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크로닌 석자의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는 장기적인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you know, the language on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the US and the ROK in Japan have shared.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랜 기간 공유해온 것으로 다른 많은 공동성명에도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제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도 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 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은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맥콜 위원장은 22일 미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한라인 신설, 정보 공유 및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개발금융 공조, 그리고 공동의 공급망 문제를 추적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범 사업 출범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이견을 극복하고 세 나라가 이런 파트너십에 합의할 수 있게 돼 기쁘지만 이런 공조가 단순한 평시 합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역내 충돌이나 우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20일 VOA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경제 및 방위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이견을 해소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정상이 3국협의와 연례합동군사훈련, 정보공유, 그리고 북한의 공세에 대한 긴밀한 방어협력을 위한 합의 등 3국공조를 위한 지침을 채택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에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의 호위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빗 원칙, 캠프 데이빗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FBI는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과 관련된 최근의 블록체인 활동에 대해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FBI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FBI는 일명 나자루스 또는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가 훔친 암호화폐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북한이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BI는 조사 결과 트레이더 트레이터와 연계된 행위자들은 여러 차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확보한 약 1,580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지적하고 해당 자금이 분산 보관된 6개의 비트코인 주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암호화폐들은 최근 잇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통해 북한이 훔친 자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올해 6월 20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알파포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 같은 날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기업 코인스페이드에서도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일에도 역시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는 등 여러 국제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북한 해킹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들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민간 기업들은 공개된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주소와 관련된 블록체인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주소와 직접 거래하거나 해당 주소에서 파생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불법 활동을 악용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해에도 암호화폐 간 거래 및 교환 서비스 호라이즌 브릿지와 론인 브릿지에 대한 6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고 밝히면서 트레이더 트레이터에 대한 사이버 보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제재 여파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ut North Korea has a growing espionage in addition to theft and attack capability, and especially targeting, as you say, financial institutions.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잇단 암호화폐 해킹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북한 등 국가 행위자들의 공격에 대응한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아토믹 월렛과 코인스페이드를 잇따라 해킹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해커들이 에스토니아 기업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들은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행위자들은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가 위협 행위자들에 대응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이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이 잇따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암호화폐 자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에스토니아 경찰 당국은 지난 6월 BOA에 해킹 사건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23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아마도 전통적인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탄저병, 흑사병, 보툴리눔 독소를 비롯한 전염성이 높거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추구해왔으며 적어도 한 국가, 즉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가 기존 방어를 무력화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신종 독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도 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독소 연구, 개발과 관련해 생물학적 위협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생물무기 금지 협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유전공학, 정밀의학, 뇌과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생물학을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불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35년까지 예상되는 생물학 위협을 평가하고 방어 전략을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적성국의 생물학 무기 공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실험실 사고에 따른 병원균 유출 등을 다뤘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는 2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미국이 생물학 방어 분야에서 결정적 순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charged the department with being prepared to operate in a biological threat environment.
로젠블럼 차관보는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생물학적 위협 환경에서 작전할 준비를 갖추고 국내외에 국가 생물 방어 기업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며 전 세계 실험실의 생물학 안전과 보안을 극대화하는 회복력 있는 총 전력을 구비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생물방어초장적위원회의 아시아 조지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have active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nd that China and Iran have programs of concern, I think is now how we're talking about it.
조지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북한은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이란은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국가의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해 주변 국가들이 방어 대책을 세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물 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을 시도할 수 있다며 확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물 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방어 초당적 위원회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미국의 생물학적 위협 대응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 무기 WMD 대응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에서도 생물 무기에 대응하는 도상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나 논문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시나리오를 겪어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aining and exercising is important not just for US forces, for the total force, but for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oing that in an integrated way when we do joint exercises.
존슨 부차관보는 미군의 훈련과 연습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군대와 함께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2023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전달한 유해 55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 8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모범 사례인 베트남을 본받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히그 국장은 23일 미국 정부의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신원 확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지난 2018년 전달한 유해 55상자에서 501개의 유골, 정확히는 250명에 해당하는 다른 유골이 나왔다면서 그중 88구의 미군 신원을 확인했고 99는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Here are 55 boxes. We repatriated those. Those turned out to be 250 individuals. The bones had been out of the ground.
DPAA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전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대한 진전 상황 설명에서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상자에서 모두 82명의 미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90여 구는 미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8년 55상자의 유해를 송환한 이후 관련 협력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So I mentioned that we work in 45 countries. I mentioned there was one exception. You just named that exception. What's sad about this?
미국 정부는 전 세계 45개 나라와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협력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슬픈 이유는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7,500명 중 5,300명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미국 정부가 관련 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난 1996년부터 북한과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과 도발로 인해 중단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유해 발굴 협력 등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에게 외교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t serves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that might one day lead to better relations.
매 기구 국장은 유해 발굴 협력은 언젠가 더 나은 관계와 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베트남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은 1990년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유해 발굴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 구축과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국가일 뿐 아니라 역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또 전 세계 국가들과의 미군 실종자 및 유해 발굴 협력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문성과 뛰어난 인력, 전문 지식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는 단연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far our most accomplished partner in terms of the professionalism, talent,
한국은 전문성 측면에서 DPAA와 견줄 수 있는 매우 빠르고 뛰어난 학습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DPAA가 수행하는 작업을 함께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나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또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유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총 7단계 중 4단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으로 지금까지 무명 용사 160여 명 이상이 70년 만에 이름을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 측의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신원 확인 기록에 따르면 현재 66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모두 7,491명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중국 정부에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도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레 부위원장이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살문 보고관과 길레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5명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들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등 유엔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구와의 협력 등 이들 탈북민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살문 보고관과 길레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들 탈북민을 북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탈북민들은 구금 시 고문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북송 결정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금지의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문 보고관과 길레 부위원장은 중국에 구금된 이들 탈북민 중 한 명의 여성은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여성이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우려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살문 보고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중진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북송 위기에 몰린 중국 내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최근 결성한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이 2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Save North Korea!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닫혔던 북중 국경이 최근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600여 명의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appealing the Chinese embassy and by extension Xi Jinping himself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You've agreed to it?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중국 대사관,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당신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할 때 이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임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탈북민이 북송되면 끔찍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행사 후 BOA에 지금까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내 인권 규탄 집회엔 6번 참석했지만 탈북민 관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탈북민 문제에 대해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Well,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스미스 의원은 미국이 국가로서 강제 북송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역 정책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의 웬디 라이트 회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really calling on China and we're calling on Xi Jinping to have mercy and to not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ble to escape.
중국과 시진핑이 탈북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탈출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진정으로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 기도회 이중인 목사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탈북민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중국 감옥에 억류돼 북송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못 먹고 그리고 생존의 위험과 인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나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또 중국이 다음 달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캠페인을 펼치면서 미국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입니다.
9월 23일 날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국도 지금 세계 여론에 매우 민감한 때고 왜냐하면 작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유럽과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중국 대사관 앞 집회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9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저스틴 서 씨가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문명국으로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hy you guys are still doing inhumane things? And you said you are civilized. That's not civilized country should have done.
서 씨는 중국의 왜 여전히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스스로 문명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했고 이는 연쇄살인범보다 나쁘다면서 이런 정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 뒤 중국 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탈북난민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그러나 이날 집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전달을 시도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소환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출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24일은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과 문명 국가들이 러시아의 잔인하고 이유 없는 침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푸틴이 말한 대로 러시아의 작전이 신속하고 고통 없이 진행됐다면 전쟁은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의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의 강도와 내부 군사적 도전 정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사회 기반시설,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군사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 탱크와 무인기, 대포와 관련해 군수품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군수품 부족은 서방의 제재 요인이 큽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 크렘린으로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무인기 드론을 수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러시아 내부에 무인 항공기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괴에 거리낌이 없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 군수품 판매를 위해 북한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 전쟁 수행 능력이 제재와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방대한 재고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손을 뻗치고 있으며 또 전쟁을 위해 중국의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만행을 더욱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